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는 법들을 3일째마다 또 예배마다 설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또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시는 이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 조명하셔서 잘 깨닫고 우리 삶으로 녹이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 부분으로 가볼까요?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자가 아니니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신실하지 않은 종과 신실한 종, 이렇게 지금 45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비유가 다시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실한 종이 된다는 거죠.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설명과 사도들의 설명을 들은 초기 교회 교인들의 어떤 한편은 아, 예수님 더디 오시구나. 그런데 이 더디 오시리라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절제한 생활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정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도록, 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혹은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봉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될 걸 아시고 연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근데 사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여기 세 가지 비유에 다 담겨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여기 나왔던 앞에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혹은 그 비유와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잘 정리하면 기독교 교리의,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단락이 지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혹은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한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이제 먼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본문은 워낙 많이 읽으셔서.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했죠. 미련한 처녀의 핵심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준비했다. 신랑이 늦게 온다. 하나님 나라가 지연된다. 그죠? 그런데 신랑이 밤중 늦게 왔다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놀라서 이게 왔다라고 한 게 지금 눈앞에 온 게 아니라 멀리서 온다라는 걸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 이거 조금 더 타기에는 모자라니까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빌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을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그리고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구하러 갔던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본문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문 안 열어주면 안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3절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는 뭐 응당 메시아적 잔치 마지막 그 나라의 잔치로 이야기하겠죠. 초대받은 거죠. 10명이 다. 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가 참석하지 못하는가의 핵심은 준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비유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고 한 가지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예를 드는데 이 예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주제가 주고자 하는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날 예수께서 구주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1절에 어떻게 되어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열 처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신부의 심부름꾼입니까? 신랑의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럼 이거 몰라요. 이거는 모르죠. 옛날부터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결혼 풍습에 많이 비유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역할로서 때로는 신부로 때로는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으로 그죠? 메시아 잔치에 비유하는 이 역할들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핵심이죠. 성도들이 어느 역할에 더 어울리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또 이 비유의 한계라든가 우리가 사소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이 비유의 핵심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뭐 열 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처녀가 뭔가, 등이 뭔가, 기름이 뭔가. 기름은 보통 성령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여기서 지금 성령이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떨어지면 전방 가서 사면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비유의 핵심인 즉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준비, 준비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가끔 이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살펴보면 어떤 유사점이 발견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유사점은 이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잔치와 그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함께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5명 지혜로운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 생각도 했어요. 방금 위에 13장의 비유에 25%라 했는데 50%로 늘어난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 뒷부분의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충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번 주어진 구원은 완성된다는 게 큰 틀에 있어서 원칙이거든요. 교리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큰 틀의 전제 하에서 각오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심판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미 산상설교에서 계속 반복되게 나타났어요. 그죠? 집 짓는 자의 비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산상설교 핵심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결국 산상설교 핵심도 깨닫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가 깨닫는 자지 지혜로운 자가 머리가 좋다거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심판이 주어질 거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움은 듣고 행하는 것 그때를 위하여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 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행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다는 거죠. 지금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냥 뚜렷하게 신랑이 드디어 오네. 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달 뒤에 만약에 죽는다고 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30일 기간이 딱 남았는데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 바로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기적처럼 암이 나왔다 이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한다 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췌장암 걸리셨던 분이 그 간증집 수기에서 췌장암 사기에서 암이 낫자말자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에 다시 감사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정부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사람들의 계산보다 기대보다 지연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상태 가운데 제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지금 여기 열 처녀의 비유라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기대한 바는 다섯 명은 졸고 다섯 명은 계속 깨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지연의 기간에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함께 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게 문자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 자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잤잖아요. 그잖아요. 안 잤으면 이게 진짜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깨어 경성한다. 그러면 깨어 경성한다는 건 눈만 뜨고 앉아서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초상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밤에 그분들과 함께 깨어 기다리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깨어 있는 게 목적이고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어 고수도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죽이기 전도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싸우고 제가 옛날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도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좀 한 3분의 1 이상 되니까 이제 다 섞이니까 이제 그 새벽에 그렇게 막 같이 노시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냐?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모지냐? 제가 참이를 보면서 이분들이 위로하려고 여기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이래 마음에 못이 박히는 말씀까지 할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눈 뜨고 깨어있는다 기다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옛날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적색경보의 상태에서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대부분 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주무실 때도 양복 입고 그죠? 그 몇 분들은 자기가 깨어있다라는 걸 자기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좀 어릴 때는 들으면서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진정한 깨어있는 자는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요. 특별한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행동과 반대대로 해라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죠? 깨어있으라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순간 드려지는 일회성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꾸준히 선으로 연결되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준비된 삶은 언제든 주님이 오시든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야 할 시간에는 오히려 더 깊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열 명이 지금 자잖아요. 두 그룹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혜로운 처녀들은 더 편안하게 잤을 때 뭐 입 벌리고 코까지 골지 않았을까요? 왜요? 준비해놨거든요. 주님이 오셔도 일어나면 가면 되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반대로 불안함 속에서 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늘 매주 들으면서 집에 가면 불안하게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종말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종말을 너무 알지 못하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사람들은 출근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날 여자들은 밥 지으려고 또 밥솥에 밥 넣는다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상관없이 준비하는 사람이죠. 결국 도둑에 대한 비유가 24장 43절에 나왔잖아요. 이 비유를 보완해주는 거죠. 재림의 때를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다 칩시다. 오늘 저녁 5시에 오신다. 부산하게 소동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셔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죠? 이 부분만 떼면 이장님 뒤를 이어가는 건데 그대로 오늘 삶을 유지해가는 평상적으로 했던 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삶에 무언가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삶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주일날 여쭤봤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요즘 괜찮으시냐고. 그 질문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저부터 사실은 이 질문 적었다 몇 번 했거든요. 할까 말까. 어차피 해놓고나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한참 던졌거든요. 나하고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은가? 여러분 관계는 일단 기반이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과 시간을 안 가지는 거죠. 정작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리고 이전에는 친하고 관계가 있었지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 한 결국 주님과 벌어져서 하던 일이 주님과 무관하게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가는 건 허다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관계를 안 맺었는데 관계가 없는 게 당연하죠.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죠, 언제나 주님 오셔도 자신감이 있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다시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그 관계나 준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저 옛날에 제가 이제 질문을 적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는데 슬기로운 자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는데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건 도대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제가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나도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예수님은 슬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행동 삼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전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필연적인 전제를 주님이 깔아두신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건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올라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몇 분이나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근데 중요한 건 고넬료가 어떻게 변했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에 대한 정의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되죠. 실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자기의 자신을 알고 자기 현주소를 아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말을 어떻게 하겠으며,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겠으며, 항상 상대방 밑에 설 것이고 상대방들을 섬길 것이고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응당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결국 우리가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구원을 해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 존재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감으로 제자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참고, 그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의 15가지 내용들은 거기 우리 집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요구를 내게 해오든 우리 어머니가 내게 어떤 부탁을 해오든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실 우리의 복음 구현의 삶은 아프리카 오지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발 딛고 있는 우리 삶이 지구의 끝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가 선교지라고. 여기보다 더한 선교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어렵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들어차가게 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또 주님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사실 뭐 말씀을 실천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는 또 두 번 2차적인 문제고 철저하게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문이 닫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1세기 당시 혼인잔치에 신랑이 들어가가 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잔치할까요? 두드리는 사람 늘 다 들어오게 해줄까요? 다 들어와요.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술 마신다고 하거든요. 야곱 기억나시죠? 라반 집에서.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런 혼인잔치 그 결혼 이 잔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며칠씩 하거든요. 비유와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인자의 재림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함으로 즉 합당한 행동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 준비는 그날이 오기 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하다. 왜요? 문이 닫힌다는 거죠. 2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한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신랑의 대답은 일상적인 잔치집에서 볼 수 없는 냉정한 대답이 돌아와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잔치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 좀 내가 이걸 도전해볼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 이제 마지막을 볼지 모르는데 그죠? 참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생각해볼 건 처녀들의 강청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이 산상설교의 결말 부분에도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대답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산상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쪽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문을 열어줄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릴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또 믿었는데 주인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일방적인 관계죠. 문제가 제가 연이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주의 설교하고 결국은 같은 맥락에 지금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느낄 때 아 얘가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흔히들 사람들이 헌금이라는데 그건 일단 무관한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고 저는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이 참석하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또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잖아요. 이게 양쪽이 다 당겨져 가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바울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죠. 처음엔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둘째는 성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셋째는 죄수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하거든요. 죽기 전에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 실제를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가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말도 세지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경험이 쌓여가면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게 반비례로 간다는 거죠. 아니 정비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부인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팔복의 첫 서두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고. 어린아이 겸손한 거죠. 결국은 그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과 최선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려 가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나의 굴레를 벗어나서. 며칠 전에 어떤 그 다른 목사님 한 분 만나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보수신앙을 중심으로 설교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분이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아 제가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것도 며칠 뒤에 만나서 한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지금 이 보수적인 것보다 훨씬 한 100배 이상 보수적이었다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엄청나게 자기의 눈과 귀와 많은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코끼리 뭐 다리 한쪽 만지는 수준에서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분들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범주가 훨씬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설교는 굉장히 보수적이던데 하니까 사람이 한번 배운 물길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아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 지식의 기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아니 그 백성이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모질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열심을 위해서 일을 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안에는 어떤 시기도 자랑도 교만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교회의 일은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일을 실컷 해놓고 그 은사가 분쟁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13장에 설명했잖아요. 그게 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대부분의 일들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편에서 일단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목사들이 왜 SNS에 한 번씩 그런 그림들을 올리잖아요. 내가 여기 가서 설교했다. 아니면 내가 설교하는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내가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나를 더 과시하고 더 시기하게 만들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월의식을 드러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체라면요, 만약에 제 오른손이 뭘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 입, 눈, 귀 모여가지고 이 오른손 비판하겠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죠? 제가 좀 아파서 그런 것 같아. 걱정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손, 발, 오른발, 왼발 움직여가지고 오른손, 왼손 남은 이는 운전해가 병원을 데려가자. 지체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체가 아니면 험담하고 시기하는 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주심으로 확인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뒤에 관객처럼 앉아있다가,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어떤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예배만 딱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죠. 특히 모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볼 때 아수라장이거든요.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가 하나도 거의 잘 안 들려요. 근데 거기 빽빽하게 앉아있어요. 그 제가 청년부들 출신들 보고 결혼한 사람들 보고 절대 가지 마라, 너도 죽고 아도 죽는다, 제가 혹시 격하게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결혼하면 거기 가서 다 앉아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아, 뛰 놀죠. 소리 지르죠. 뭐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그 좀 시끄럽게 떠들면 서로 간에 그냥 비난하는 거죠. 오, 저 아 교육을 어떻게 좀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뭘 서로 간에 그걸 비난해요. 제가 안 그래도 막 그 이야기하고 좀 조용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럼 올라가라고. 거기서는 한 명 데리고 떠들고 있고, 올라가 예배 드리고 체인지하면 안 되냐. 그러면 3시간 정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3시간도 교회 못 있냐. 이게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애초에 명시를 해뒀어요. 주일 1부, 2부 예배를 하는 이유는 유아를 데리고 온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자실 예배를 지향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아마 교회를 뭐 어디 새 들어가거나 짓게 되면 그죠, 모자실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아이를 데리고 잠시 쉬는 곳이지 예배 드리는 곳으로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아예 스피커도 안 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데, 그럼 그분의 구원을 방해하는 꼴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7장에서 안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떠나가라고. 그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날은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만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는 게 상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열어준다는 건 마지막 정해진 운명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60, 70년도 그리고 80년도까지 넘어오면서도 많이 교회 설교가 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죠, 말세지말 이런 표현을 가진 설교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긴장감을 주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휘게해져 버렸어요. 세상 끝에 대한 관심 자체가 희박해져 가는 거죠. 한편으로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전달해 놓으니까 성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화창해지셨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인 그 마지막 종말에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원래 지금 오늘 여기가 서두였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제자도는 제가 아무 생각해봐도 10분 안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제자도는 뭐죠? 제자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있고 저도 옛날에 책을 그쪽 부분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제자도나 제자 교육이나 우리나라에 생해지는 많은 것들이 미국으로부터 영미로부터 가져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해서 핵심은 거기 있는데 이게 교회의 어떤 일꾼이나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제하고요. 그냥 본질 여기 달란트 비유는 사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중에 굉장히 탁월한 제자도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자도는 핵심이 뭔가? 이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뭐죠? 우리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온 재산을 다 팔아. 그죠? 그 사람이 헌신하여 결단하여 의지를 들여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대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죠?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죠.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결과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는 단순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막 뭐 해석을 더 깊이 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이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는 거고요.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제자도는 결국은 믿으면 기쁨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내 온 인생을. 이건 근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쫄딱 망할 수 있는 투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뒤에는 누가 컨설턴트가 되어 계시죠? 하나님이 컨설턴트가 되어 계시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서 계시는 거죠. 이 투자는 잃을 확률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받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순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고 기회라는 거죠. 이걸 다음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투자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사용권을 이전하느냐, 안 믿고 끝까지 갈등하고 고민하며 내 식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계산만큼만 사느냐, 이 차이겠죠. 제자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내 삶을 투자하는 거죠. 아무쪼록 제자로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으시며 보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날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날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잘 깨닫고 제자도의 삶을 잘 살아 그날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